은혜가 넘쳐서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새벽에 사실 슬픈 소식을 접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현재 시각으로 금요일 밤 11시 16분에 중앙 모로코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2,000명 이상이 나왔다고요. 다친 사람도 2,000명 이상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네,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모로코 현지 주문에 사실 걱정이 더 커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가. 그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디모티케라는 단어인데요.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 선하지 않으면 어디에 의존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기의 주인공 욥을 잘 아실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통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욥기의 사실 첫 번째 주자라고 한다면 욥기의 첫 번째 주자라고 한다면 왜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왜 선한 사람도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네, 그게 주제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suffering이 주제가 아니라 38장 이상에 가면 38장과 42장까지 가면 suffering이 아니라 sovereignty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살아가는 삶이 주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그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는 엄청나게 부자였고 자녀들도 많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거였을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딜을 했다는 거예요. 딜을 했을 때 욥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지 욥은 생산도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중한 자식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과 아내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도 파괴하고 아내도 떠나가게 하는 그런 파괴의 단절도 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그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이 삶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단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서퍼링이에요. 네, 서퍼링입니다. 그러나 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의 주제는 서퍼링이 아니라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욥의 대화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대화를 통하여 서퍼링이 아니라 서버리니티로 움직이는 것이 욥의 주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인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욥아, 네가 대장부처럼 서서 허리를 단단히 하고 허리를 메고 네가 내 앞에 서봐라. 내가 질문할 테니 네가 한번 대답. 하늘이 창조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너는 무엇을 하느냐. 저 땅을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저 산들의 양, 짐승들 먹일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비를 내리면서 그들을 먹일 때 산천의 초목들을 자르게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눈을 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나의 suffering이 suffering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로코의 이 사건을 보고 얼마 전에 하와이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또 산불 때문에 네, 캐나다에 있는 저 북극지방에 오로라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쪽으로 다 내려와서 지금 막 캘버리 있는 데는 뭐 아예 호텔 같은데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의 신앙의 근거가 보여지는 현실, 당하는 고통의 현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유업의 대단함이 무엇인가를 지난주까지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상 누각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우리 뭐 대부분 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사상 누각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는 거는 모래 사자에다가 위상자, 모래 위에다가 다루, 다락 누에다가 집각이에요. 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 말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 기본이 부실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한자가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상이 잘못되면 누에고치를 치는 사람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본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고려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신의 난이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무신의 난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을 때 한 명이 굉장히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창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김보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누에를 잘 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에를 치는 게 굉장히 전문 기술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근데 이후에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 무신들이 막 날뛰고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엄창 또한 이 김보당이라는 사람 또한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신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왕의 권한까지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가산을 다 털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창의 봉기의 난을 김보당의 난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누에밭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사람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망소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망이 망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한 자기 주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가 성공하지 못했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적인 약탈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예, 고생 가운데 있다가 이 사람이 천민 집단으로 가서 천민들과 함께 예, 난을 일으킵니다. 예, 그것이 이 봉기가 조이총의 난이라고 하는 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고 난 뒤에 고종이라는 왕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이 직책을 하나 줍니다. 망이 망소이에 대해서 어떤 직책을 주냐면 불사상 이 누각 봉기라는 직책을 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뜻을 알면 쉽습니다. 불사상, 사상이 아닌 것, 불사상 이 누각 봉기, 사상이 아니라면 누에를 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사상이라면 누에치기조차도 봉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줄여가지고 앞에 말을 빼고 불자를 빼고 그냥 사상누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기초를 쌓는다면 그것은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도 허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의 기초, 우리의 삶에 대한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의 기초가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빼고는 사실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를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빼고는 우리가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이 한번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네. 어떤 일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죠? 한번 몇 가지나 기억하는지. 마음속에서 막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일곱 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고, 그리고 아픈 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 능먼자를 깨우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되게 많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을 비롯한 열 가지 재앙이 있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 이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멀리에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찾아갔습니다. 이 시골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까지 저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할 때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저 멀리서 왔는데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뵙기 원합니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빌립과 다른 제자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군가 특별히 저 멀리서 왔던 그리스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그냥 나가서는 얼굴 한번 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가서 만나주겠다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땅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땅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이 말씀으로 자기를 대신하십니다. 자기를 보기 위해서 그 멀리에서 온 사람에게 자기 얼굴 한번 보여주면 될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매일마다 자문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정체성이 정확해야 그것을 통하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있는 제 사석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입니다. 그때 유학을 올 때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유학을 온 게 저는 기적입니다. 처음부터 온 것 자체가 기적인 게, 왜 그러냐면 영사를 만나야 돼.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패스포트를 받으려면 영사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인터뷰 하셨겠지만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에 돈이 없어서 통장을 제출 안 했어요. 잔고 제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왜 잔고 제출을 하지 않느냐,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돌아올, 뭐 어떻게 살려고 해, 돌아올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난 목회자다. 내 목회자인데 내가 무슨 도리 있냐.
내 돈이 없다. 근데 분명한 건 나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걸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그걸 보더니 바로 도장 찍어가지고 패스포도 놔줬습니다. 내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여러분 놀랍게 생각 안 하는군요.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때 자산이 얼마 있었냐면 저희가 3천 전세에 월세 20만 원짜리 살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바쁘게 살았고, 네. 그랬는데 그 3천 중에서 2,400은 은행 용자였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 가지고 네, 갑자기 유학을 하나님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하셨고요. 아내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유학에 대해서 2년을 아내가 기도했었는데 저는 유학을 반대했던 입장이었고 아내는 유학을 꼭 가야 된다고 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때 아내가 2년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3천만 원만 있으면 유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이 없었어요. 시중에 6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요. 하나님도 뭐 나 말고 당신에게도 응답하실 터이니 나도 기도는 하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예, 유학 오기 한 달 전에 3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예,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돈을 들고 와봐야 집어둬야 되죠. 차 사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사야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때 제가 순간 좀 낙심할 때도 있고 하니까 하면서 우리 딸 옆에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아 큰일 났네.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탁 쉬었어요. 저희 딸이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영어로 딱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If you study, the food comes. 당신이 만약에 공부한다면 음식이 너에게 올 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 딸이 다 있을 때 내가 확 찔렸냐면 제가 평상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름받았지 간에 만약에 내가 그 일로 만약 기도로 부름받았다면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먹여 살릴 것이고 봉사에 부름받았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 살릴 것이며 저처럼 말씀을 놓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먹고 살린다고 제가 입으로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불과 만으로 불과 아홉 살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If you study, the food comes.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을 사용하세요. 그 부름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시영 집사님 찬양으로 부름받으셨는데 찬양을 더 잘하면 아마 음악을 통해 더 잘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 예, 아멘 안 하시는데, 다른 분은 아멘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며, 그리고 유업을 갖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능력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19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이 행하신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20절과 21절에서는 이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행하셨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부활의 능력이 대단한 분이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이 교회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 할 수 없고요. 첫 번째 이 부활에 대해서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하여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일단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자신이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법칙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상로병사가 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연 법칙의 굴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굴레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굴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버지니아 살 때에 재미난 사건이 많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사건이 뭐였냐면 저에게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스피딩을 해서 법정에 섰어요. 스피딩을 했습니다. 그날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네, 친구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네, 그때 시간이 좀 한참 남아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트랜스퍼를 준비할 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서 제가 열심히 골프를 배웠습니다. 아주 열심히 배웠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배웠냐? 스피딩 할 만큼. 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한 이야기인데 그날도 학교를 이제 딱 끝나자마자 네, 공부가 제 개인 공부 끝나자마자 아 오늘 부킹 시간이 4시래. 아 가야지. 그러고서는 차 끌고 딱 갔죠.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그 정도까지 스피닝을 했다는 생각 안 하는데 촥 가다가 언덕을 내려가는데 그 밑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걸렸는데 잠만 생각해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막 스탑 사인도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안 한 것 같아요. 아, 나 안 한 것 같다. 나 스피드 건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 한국엔 보여주잖아요. 한국에 잡히면 너 몇 마일 이겨다. 저한테 16마일 오바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16마일 오바. 그래서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세 번을 거부했더니 세 번째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거부하면 넌 바로 어레스트래 여기서. 바로 끌려간대.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숙였죠. 그랬더니 법원에 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법원에 노티스가 와가지고 아 오케이. 한 달을 가.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전에 내가 왜 안 했는가 스피딩을. 그래갖고 이제 구글 맵을 찾아가지고 이따만한 지도를 이렇게 크게 찍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여기는 철도가 있었고 여기는 신호가 있었고 여기는 커브가 있었어. 그 다음에 나는 바퀴가 헐어가지고 나는 절대 내 스피딩 할 리가 없었다. 비록 내가 내려갈 때 조금 빨리 간 건데 인정한다.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스피딩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다 만들어갖고 재판관 앞에 이제 판사 앞에 딱 가서 섰습니다. 법정 앞에 가서. 진짜 딱 해갖고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재판관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너 길티야, 언길티야? 아, 나 언길티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스피커를 보여달라는데 난 보여주지 않았다. 근데 난 이 사람이 난 이상하다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이 하나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왜, 내가 왜 길티인지? 그러면서 너는 스피드건이 제대로 된 거냐? 경찰에 다 물어보더라고요. 예, 고장난 거 확인했냐? 예, 확인했다. 예, 너 정말 16마일 맞냐? 16마일 맞대.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또 너는 이 사람이 너 분명 그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어떻게 그러면 이걸 프로브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펼쳤죠. 만들어 펼치면서 쫙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오케이 너 억울한 줄 알겠는데 그러면 10마일로 하자. 16마일에서 10마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길티인데 10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 마지막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쓰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을 거라 이겁니다. 너 길티야, 언길티야? 누가 고소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살아있을 때 제가 얘 죄 짓는 거 다 봤습니다. 네? 마음속에 나쁜 마음 먹었고요. 욕도 했고요. 다른 사람 핍박했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길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Oh no! 언길티야. 왜요? 하나님? 사탄이 또 얘기할 거예요. 왜? 진짜 길티 맞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라니까 얘 길티 아니야. 왜? 얘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들어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 사람 죄 있는 거 맞는데 내가 이미 십자가 상에서 내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다 씻었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변호하시면서 얘기해 주신다 이겁니다. Not guilty. 절대 아니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우리는 Not guilty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비록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느껴질 때 있는데 절대 그것에 대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속임의 자예요. 사탄. 여러분을 계속 속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No, 난 guilty야. 나는 절대 죄진 사람 아니야.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이미 종말에 있어서는 결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lready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 완성하셨지만 but not yet.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된 것으로 나의 삶으로 들어오질 않아. 라는 그런 뜻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중생 이후에 오히려 우리의 전적인 부패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 무서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임을 더욱 알게 된다. 우리는 중생을 경험해 봐야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가치함에 대한 동시에 그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말론적 축복의 온전한 경험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경험한 그 경험에 아직 아니임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이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은 여전히 아 이상하네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삶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면서 이로 인한 대안적 세계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충원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 하나 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세계를 창조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 이 세상의 세계의 근원이며 네, 이 과정의 섭리자이시며 궁극적인 구원자임을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변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원인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변화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안적 사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대안적 사회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already 되어있지만 아직 not yet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이는 것이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올레비에 속해 있는지 난리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쪽에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미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네, 어느 날은 내가 아 나는 올레비로 살아가. 근데 어느 날은 난리에서 살아가. 네, 나는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아직 나는 구원의 완전함을 되지 못했나라는 의심 가운데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올레비가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면 이것입니다. 썩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썩음의 성질이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고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즉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과 이성의 그 순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 불멸의 속성으로서 그 당시에 신이나 영웅자처럼 그리스도만이 나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의 삶이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용자들이 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미 주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갔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믿음도 갖고 있고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 멀리에서 기대하면서 멀리서 보고 나그네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와 부임해서 첫 번째 나눴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이지만 세상에 살아갈 땐 이방인과 나그네지만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에 들어오면 그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곳.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저리 유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고 같이 내가 유업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여전히 나그네로 알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에 계신 성전에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유업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 부활이 우리 변증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잘 모르시면 제자들을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겁이 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죠? 한 명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다굴기 전 세 번 동안 계속 부인했고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기가 그리고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너무너무 힘듭니다. 역사적 진리가 있고 수학적이고 자연적인 진리가 있을 텐데 예, 수학적 자연적인 진리는 객관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개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얼만큼이고 이것이 무게가 얼만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학적 진리는 그렇게 역사적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진리라는 것은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안 일어났다면 그거를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더 쉬울까? 만약에 부활이 정말 거짓인데 그 거짓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이미 십자가 상에서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 목숨을 다시 내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안 되겠죠. 그죠? 그것만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분인가? 네. 역사적 기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부인하는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있던 분이신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네,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변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은 사랑과 희생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희생해서 살아도 된다. 헌신하며 살아도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거 좀 손해봐도 된다. 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 상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도 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끝났다면 너무너무 억울할 텐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탑포드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섯 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라티오 게이츠 스탑포드라는 분이에요. 1828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다가 시카고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주 분명히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디엘 무디입니다. 시카고에서 스펙포드는 아내 애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섬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늘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섯 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호레시오 이분은 사실 변호사로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고 시카고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전 여러 지역에다가 집도 갖고 있었고 땅도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욕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870년도에 다섯 명의 아이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딸 넷의 아들 하나였는데 아들이 심각한 독감에 걸려서 네 살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71년이 되어서는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소유했던 많은 부동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운타운의 여러 부동산 소유했던 거 다 날리게 되고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호레이시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시간이 1, 2년 지나고 난 뒤에 스펙포드 부부가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부디가 영국에서 복음 증거를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같이 가기로 원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되었고 근데 변호사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 가고 그래서 아내하고 딸 넷만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딸 안나가 11살이었고 마가렛 리가 9살이었고 엘리자베스가 5살이었고 마지막 딸이 타네타가 2살이었어요. 11살, 9살, 5살, 2살. 이때 4명의 딸을 데리고 아내가 갔습니다. 1872년, 아까 얘기했죠? 1970년에 아들을 잃고 71년에 시카고 화재가 있었고 72년이 되어서 딜 무디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갔는데 72년 12월 11월 22일에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을 태운 딜리디오 하버라는 증기기관차가 이 철갑선과 부딪힘으로 해서 바다에 난파가 되고 깊은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단 12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22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중에 아내인 안나를 제외한 4명의 보석같은 자녀들 또한 목숨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안나는 의식을 잃은 채 나무 판자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조가 되었고 난 뒤에 남편에게 문자를 전보를 보냅니다. 딱 두 단어만 썼습니다. Save the woman. 이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 씨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에 선장이 그를 갑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방금 전에 아이들 싣고 가던 배가 사고로 가라앉은 곳을 방금 지났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스페포드 씨는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 이것이 그 유명한 찬양의 찬말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 my way, when sorrow like a sea below the wall. Whatever my love, though it has told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지라도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그 영혼은 분명히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의 여행이었으나 그가 쓴 그 한마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의 감동을 주는 한 말이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대주면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엔나의 아내의 안나의 이보 동생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배가 가라앉은 곳을 지났습니다. 그곳은 망망대해였고 배는 수면 아래로 3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이들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81년대에 돼서 아내 안나와 호레이티오는 81년도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시카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이 맞았던 몇몇 사람들, 크리스천들과 함께 아메리칸 컬러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아메리칸 컬러니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종교에 상관없이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숲키친을 열기도 하고 병원과 보험 그리고 같은 수많은 자선단체들을 설립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너무너무 슬프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면서 고백하는 것 있지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자녀를 잃은 거에서 슬픈 것만 그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겠지만 부활에 있는 사람에게는 It is well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같이 나눴던 이 부활의 능력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나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나의 성스러운 삶, 거룩의 삶 그리고 희생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희생 그 모든 삶에 대한 근거로서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찬송가 413장